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의 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그 몸과 몸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우리 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이 16절, 17절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여러분과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나누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붙들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다뤄주시는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니 골로새 교회를 대표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고 각 가정과 성도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것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과 손해와 핍박과 어려움. 이런 모든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죄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틈타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고 따라간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며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게 하려고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 외에 위에 굳건히 서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싸움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돌아보며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붙들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각각 내 삶은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간단한 싸움 같은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은 예수님 붙드는 것 외에 너무나 뿌리 깊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 예수님만을 붙드는 방편입니다. 뭔가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또는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떠나 있으면서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어렵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과 예배에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가 시작입니다. 이 주일, 예배,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각 가정과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 7절, verse 6 and 7.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성도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그저 비인격적인 어떤 선물이라면 받은 것으로 끝나겠죠.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은 자들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와 교제.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죠. 예배, 말씀, 기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늘 감사하는 싸움입니다. 감사함으로 이기는 싸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므로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으므로 감사함으로 싸우는 싸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감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붙들므로 모든 거짓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모든 거짓의 특징은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게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므로 죽음까지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 이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만 아니고 내 형제도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결국은 똑같은 싸움입니다. 잘 돼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세상에서 못 돼도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거짓 가르침의 세 부류를 알려주십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예수님 대신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8절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가르침. 사람의 생각에 앞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철학과 사상과 원리들.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이 주장하는 원리와 방법들과 사상과 철학과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것만을 따라가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죠. 이 세상의 미신들, 우리가 보고 자라며 배웠던 미신들, 사주팔자, 점치는 것, 어떤 분들은 이게 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왜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나옵니까? 두 번째로는 16절, 17절에 옛 언약으로 돌아가 종교적 행위로 자기 믿음을 삼으려 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여 세상 축복을 받으려 하는 가르침.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18절에 천사를 숭배하게 하거나 본 것에 의지하여, 즉 자기 체험을 의지하여 그것을 과장하며 따라가게 하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가르침.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곧바로 이 세 가지 거짓들을 찾아갑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이러한 거짓의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음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리치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상을 섬기던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했듯, 다 정복하고 쫓아내야 했듯,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우리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은 다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허용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Do not hold, do not taste, do not touch.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래요. 기웃거리지도 말래요. 아예 우리 삶 밖으로 다 쫓아내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맛보고 예수님만 만지라. 어려운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몰라서가 우리 죄들. 이 싸움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싸우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16절에서 17절에 두 번째 그 거짓 가르침으로 알려주시는 이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중에 여전히 예언약의 율법을 섞어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전부 그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칭 사도라 유명한 사람들의 청가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예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전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 그러죠. 그들이 가르쳤던 바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의식법들, 예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종교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 정해지거나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쳤고 절기나 유대인의 달력이나 안식일에 대한 그 예언약의 가르침 지금 우리가 믿는 그것이 아니라 예언약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맞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나아가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칭의가 완전히 잘못 가르쳐지는 거짓 가르침이죠.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예언약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These are mere shadow of what is to come. But the substance belongs to Christ. 이러한 것들은 즉 예언약과 율법은 단지 앞으로 올 것의 섀도우, 그림자였대요. 그런데 그 substance, 몸, 실체, 참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예언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예언약과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림자와 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들은 다 가르치는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증거한 실제의 몸은 참것은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그림자가 몸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림자는 몸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몸을 가리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몸이 없는 그림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이 빠진 그림자, 그리스도가 빠진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 가짜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들은 그 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비춰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진 예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으로 비춰보지 않는 그 예언약의 가르침을 이 거짓 사도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모든 예법과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예언약으로 돌아가게 하고 육체의 행위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 축복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은 거짓이요, 이것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도 결국에는 예언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구약만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빠진 예언약과 율법은 왜 거짓 복음일까요? 예언약의 시대, 행위의 원리, work principle이 있었습니다. 행위의 원리로 언약 축복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진 예언약만 가르치면 여전히 우리의 순종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다 예언약에서는 이 땅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빠진 예언약만을 가르치면 자꾸 우리로 이 땅의 것을 찾게 하고 이 땅의 것을 돌아보게 하고 이 땅의 축복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왕국을 증거하는 시대는 다 지나가고 천국이 왔다는 거죠. 예표와 그림자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몸이요, 실체요, 참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스도 외의 율법의 행위와 같은 다른 것을 더해야 되고 그리하여 이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이. 왜? 저가 진짜 사도라면 언약 축복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그런 사도여야 되는데 맨날 고난만 받고 저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또다시 종교적 행위로 돌아가 그것으로 자기 믿음의 증거와 자랑을 삼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이 빠진 옛언약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빠져있는 옛언약이나 율법, 그리고 천국이 빠진 옛언약과 율법. 간단히 말하면 그냥 세상 도덕입니다.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로 가면 옛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 Romans chapter 7, verse 5 through 7.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일단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빠진 옛언약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옛언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언약과 옛언약의 율법은 우리가 결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미 죽었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3절에서 4절. Romans chapter 8 verse 3 through 4.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요구가 뭐죠? 두 가지죠.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사망과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고 율법의 또 다른 요구가 뭐죠? 온전히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율법이 죄냐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는 거죠. 즉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그 율법이 잘못된 거지. 그러한 율법은 오직 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고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그리스도의 외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가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이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율법이 그림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니 다 없애버리자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 언약에 비추어 올바로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비추어 보라는 뜻입니다. 몸을 봐야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가. 17절이 그 원리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These are mere shadow of what is to come, but the substance belongs to Christ. 예수님이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율법이 가르치던 현실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 안에서 구약과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비춰봐야 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5장 17절에서 20절. Matthew chapter 5 verse 17 through 20.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Not to abolish, but to fulfill.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뭔가요? 구약이죠, 구약.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옛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이 그림자로 가르치던 바를 다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죠.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없애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죠.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신 걸로 봐야지. 그리고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모든 옛 언약의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 즉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옛 언약의 율법이 그림자고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증거하던 몸 실체는 그리스도라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가리키던 바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즉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율법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으로 먼저 풀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히 율법을 이루실 것인가? 그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지 않으면 옛언약과 옛언약의 율법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림자와 몸의 관계로 옛언약과 옛언약의 율법을 성취하셨다. 사실 이것도 볼 것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옛언약의 율법을 성취하셨고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을 버리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렇게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를 행하며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 말씀하시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 말씀하시는 배경에 어떤 왕국이 있습니까? 옛언약의 이스라엘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을 배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으로 새롭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천국에 비추어 율법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즉 누구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 천국에 속한 자들은 그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비추어보고 가르치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어떤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이 먼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선포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천국의 왕으로 천국 백성을 부르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배경으로 율법을 풀어주시고 율법을 명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이 왔고 천국의 왕인 내가 왔으므로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천국의 배경으로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의로서 그 천국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며 천국의 삶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는 옛언약이 아니라 새언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피 흘려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증거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증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안에 거하기 위해 그 땅에서 축복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속하고 천국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으로 율법을 새롭게 비추어보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배경으로 새언약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옛언약 배경으로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중간에 내용을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새 포도주, 새 부대, 뭐 새 언약을 여전히 옛 언약과 함께 섞어서 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이 왔으면 옛 언약은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 언약에 살고 있는 성도가 여전히 구약 때처럼 율법을 행위를 자랑하여 세상 축복을 구하고 기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천국 기업을 얻은 자가 여전히 이 땅의 축복을 구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 복음을 부인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이걸 전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옛 언약의 메시지를 섞었습니다. 천국의 이 세상을 예수님에게 우리 행위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드는 것으로 가지 않고 더 멀어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섞은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갑니다. 천국도 가지만 세상 축복도 받는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옛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워했던 당시의 거짓 사도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의 앞잡이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이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은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3장 18절에서 21절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8 through 21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천국을 떠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은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항상 예수님을 떠나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 죄인들의 뿌리 깊은 죄성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어오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올바로 율법을 이해하고 증거라는 뜻입니다. 천국 믿음이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믿음이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삶으로 우리가 속한 천국 삶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우리 새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현실입니다. 이미 받을 축복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다 받았습니다. 뭘 더 받으려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천국의 삶을 예수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Walk in Him.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으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교제를 나누시며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모든 율법을 성취하기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을 붙들기보다 세상을 붙들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 온갖 거짓들만을 붙들고 내려놓지 않고 마치 그 거짓들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다 망하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늘에 있는 지체로 살아갈 텐데 저희들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사오니 이 은혜로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나누는 말씀의 교제를 통해 우리들을 천국 백성의 삶, 예수님 닮은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 사랑을
오직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영원한 천국 축복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